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미국의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미 의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경험은 안주와 양보가 단지 침략과 도발을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줬다며 지금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잔혹한 속성을 보면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위협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며칠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와 북한에서 고문을 받은 뒤 탈북해 탈북자를 돕고 있는 지성호 씨를 언급했습니다. 한국 스키 선수들이 31일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진행될 남북 공동훈련 참여를 위해 방북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남한 측 스키 선수와 지원 인력들이 포함된 대표단 45명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에서 아시아항공 전세기편으로 방북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측 선수단을 태운 전세기는 동해항로를 통해 1시간 정도 비행한 뒤 북한 갈마공항에 도착해 마식령 스키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남한 국적기가 동해항로를 이용해 방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북한 선수단은 1일 오전에는 친선 경기와 공동훈련 등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남북 선수들이 함께 항공편을 이용해 방남한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타이완 검찰이 유엔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밀거래한 혐의로 주민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검찰은 31일 성명을 내고 전 법관 출신인 장거화와 그의 아들을 테러지원 방지법 위반과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여름 중국 화물선을 빌려 북한 남포항에서 무연탄을 싣고 가 베트남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선박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보기구 수장이 31일 파키스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프간 정보기구의 마슘 스탠네크자이 국장과 와이스 바크마르 내무장관이 파키스탄을 방문해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아프간 정보당국자들의 파키스탄 방문은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의 존 설리반 부장관은 29일 아프간을 방문해 아프간 당국자들이 파키스탄 측과 만나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프간과 파키스탄은 테러 사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앞서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는 지난 27일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1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직후 아프간 정부는 테러 사건의 배후에 파키스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베이징에서 리 커창 총리와 회담하고 1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무역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메이 총리는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에게 영국과 중국이 철강 공급 과잉 문제와 지적 재산권 침해 등 현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방중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또 인권 문제나 홍콩 문제도 제기할 것이라며 특히 홍콩 내 자율성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늘어난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석유 공급이 완전 차단될 경우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가 주장했습니다.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는 31일 러시아 리아보노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석유와 유류 제품 공급을 더 이상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2월 1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등 핵심 기술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미군 고위 당국자가 평가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로 알려졌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가 지명 철회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반도 정책에 대해 미 행정부와 의견 차이를 보인 것이 주 원인으로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난해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가족과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를 초청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추구가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reckless pursuit of nuclear missiles could very soon threaten our homeland. We are waging a campaign of maximum.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미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잔혹한 독재 정권보다 자국민을 전적으로 잔인하게 억압한 정권은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압박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거 경험은 자만과 양보가 침략과 도발을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줬다며 자신은 지금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 will not repeat the mistakes of past administrations that got us into this very dangerous position. We need only look at the depraved character.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을 향한 북핵 위협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 정권의 잔혹한 속성만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언급했습니다.
At its conclusion, this wonderful young man was arrested and charged with crimes against the state. After a shameful trial, the dictatorship sentenced.
북한 여행길에 나섰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돼 범죄 혐의로 기소됐던 오토 원비어가 치졸한 재판 끝에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끔찍한 부상을 입고 사망 직전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온 뒤 며칠 만에 숨을 거뒀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동회의장에 참석한 원비어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세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에 대한 강력한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비어의 가족의 강인함이 모두에게 힘이 된다고 말하자 의원 등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로 위로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는 탈북자 지성호 씨도 초청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3분의 시간을 할애해 지 씨의 사연을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In 1996, Sung Ho was a starving boy in North Korea. One day he tried to steal coal from a railroad car to barter for a few scraps of food.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지난 1996년 북한에서 기차에 실린 석탄을 훔쳐 식량을 구하던 지 씨는 배고픔에 지쳐 기찻길에 쓰러져 달리는 기차에 다리를 잃었습니다. 이후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거쳐 현재는 서울에서 탈북자 구출과 대북 방송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정착하기 전까지 고문을 당했고 그의 아버지도 탈북 과정에서 고문 피해로 사망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Today he has a new leg
But Sung-ho, I understand you still keep those old crutches as a reminder of how far you've come. Your great sacrifice is an inspiration to us all. Please, thank you.
트럼프 대통령은 지 씨에게 새로운 다리가 생겼지만 지 씨의 목발은 그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를 상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 씨의 위대한 희생이 우리 모두에게 감화를 준다며 지 씨의 이야기는 모든 인간의 영혼에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지 씨는 자신의 목발을 들어보이며 박수를 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대북 압박 정책에 대한 미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제재를 통한 압박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강조하며 최대 압박 정책을 강조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최대 압박 정책에 대한 미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국국책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을 지낸 고려대 남성욱 교수입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넓히는 퍼포먼스 스타일의 연설을 했다. 어떤 원비어 부모 형제 눈물 흘린 장면들을 공감했고 지성호 케이스도 그렇고 미국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매우 주력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언급하며 북핵 위협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잔혹한 속성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날 합동회의장에 참석한 원비어 가족을 소개하며 이들이 세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에 대한 강력한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약 3분의 시간을 할애해 북한에서 기차에 실린 석탄을 훔쳐 식량을 구하다가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져 다리를 잃은 탈북자 지성호 씨의 사연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이충근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연설이 북한 정권에 대한 잔혹성을 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미국민들의 최대 압박 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장면을 연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건 상당히 이모셔널하잖아요. 그 보는 장면이.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아, 저 북한이란 나라는 정말로 그 문제가 많구나라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물론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나라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명을 한 것이죠.
새로운 대북 전략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최대 압박 정책을 부각시키며 미국인들의 동조를 얻어내는 데 집중했다는 게 공통된 생각입니다. 한국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를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군사 옵션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에 들어서 그것을 북한도 알았기 때문에 그 평창올림픽 참가를 결정한다든지 또 남북대화에 나선 것이고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그 최대 압박을 가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남북 장성급 회담 대표를 지낸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행정부와 비교해 군사 옵션을 구체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뭐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하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과거 정부의 조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필요시에는 군사적인 옵션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평창올림픽 이후 비핵화 대화에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표명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남성욱 교수입니다.
미국은 이제 평창이 끝나면 북한이 비핵화에 나오도록 맥시멈 프레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템포럴리 평창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비핵화 쪽으로 오도록 한국이 북한이 서로 인식을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문성묵 센터장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이끌어내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어느 정도 발언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노력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발언의 수위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조절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정부를 존중한 것이죠.
하지만 미국은 동시에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다면 미국의 대비 태세나 압박과 제재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천명했다고 문센터장은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국정연설과 함께 미국이 한반도 인근의 전략자산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봐야 한다며 이는 최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끌어내려는 미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어떤 그 연설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괌과 주일 미군기지 동향을 보면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속속 전진 배치되고 있거든요. 괌에는 B-1B, B-52, B-2, 미국의 전략폭격기 3종 세트가 모두 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연설 이면에 차근차근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은 더 강화되고 있고 미국의 전략무기들은 거의 뭐 최대로 전진 배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같은 대북 압박 기조는 미국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등 핵심 기술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미군 고위 당국자가 평가했습니다. 사전에 북한 ICBM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것은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 셀바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북한이 ICBM 기술과 관련해 진전을 보였지만 완전한 역량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셀바 차장은 30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기폭과 정확도, 대기권 재진입체 역량을 아직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쪽에 내기를 걸어야 하겠지만 아직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군사 충돌이 발생했을 때 북한의 ICBM 발사 징후를 미리 아는 것 역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셀바 차장은 운이 좋거나 미사일 장치가 발사대로 옮겨지는 모습을 목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술적인 상황에서 사전에 ICBM 발사 신호나 경고를 받게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지난 22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몇 달 안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계속 확대되고 진전되면서 더욱 강력해지고 역량이 커졌으며 믿을 만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 역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ICBM 기술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센터 연구원은 최근 VOA에 북한 핵미사일의 미국 타격 능력을 인정해야 할 시점을 오래전에 넘었다고 말했으며 미국 하버드 스미스소니안 천체 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 역시 북한의 미사일이 미 본토 어디에든 닿을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연구원은 유도 기술 역시 북한이 충분히 갖출 수 있다며 뉴욕을 겨냥한 ICBM이 인근 뉴저지주에 떨어지는 정도의 오차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제한적인 보복 타격으로 응수해야 한다고 미 전직 관리들이 강조했습니다. 다만 예방 또는 선제 타격은 북한과의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정보국장을 지낸 블레어 전 국장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보복 타격을 가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Senator, absolutely. We should not only consider retaliatory strikes for lower level provocations by North Korea. We should carry them out. When the Chonan was sunk, we should have bombed the submarine base from which the submarine came that conducted that attack.
블레언 전 국장은 30일 한반도 상원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전략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한적 보복 타격으로 즉각 대응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이 1994년 북한 영변의 핵시설 타격을 시도했듯이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북한을 물러서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북한의 도발로는 태평양에서의 핵실험 또는 미국, 한국, 일본 영토 혹은 인근을 위협하는 미사일 실험, 그리고 특수부대 요원의 공격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형태의 군사 행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복이라는 사실을 북한도 인지할 것이기 때문에 선제 타격에 비해 전쟁으로 번질 위험은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active attacks mess up that barrier to escalation. Now, it's still a question, it's still a question, if we did conduct a preemptive limited attack, would North Korea escalate? And I don't go with the variety, with the general consensus of North Korean analysts that they necessarily would start an all-out war if we did a preemptive attack. I think it's an open question. But I think the risks are much smaller if we respond to a provocation.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부소장도 제한적 보복타격을 가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그린 부소장은 또 압박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형식의 대북 외교는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have the discipline now to not continue this cycle of toggling from war to diplomacy, but to sustain a deterrent strategy that constrains their program, that, as Admiral Blair has said, deters them from thinking they can get away.
그러면서 북핵 프로그램을 제한할 더욱 공격적인 견제와 억지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nterdicting outside of North Korea against North Koreans proliferating, but also those who are cooperating, I think it needs to be much more aggressive. It needs to be resourced with intelligence of all means. And,
그러면서 특정 선박을 영해상이나 북한 내 항구로 들어가기 직전 차단시키는 해상 차단이나 북한 내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의 운항을 막는 해상 봉쇄를 한 가지 방안으로 들었습니다. 그린 부소장은 북핵 시설과 관련 인력을 타격하는 방법을 억지와 견제 유지 전략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묻는 댄 설리반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 문제 해결에 협조하도록 이끄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레어 전 국장도 북핵 시설과 관계자 타격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린 부소장은 북핵 시설을 타격할 경우 북한은 이것이 선제 타격인지 정권 파괴를 위한 첫 단계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전쟁으로 번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켈리 맥사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3명의 전직 관리들은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블레어 전 국장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시행과 이행이 강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화폐를 위조하고 있는 국가나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받는 중동 국가 등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국가들을 추적하기 위한 미 정보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정보당국은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은행 또는 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적해 이들의 미 금융망 접근을 차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탐 코튼 공화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며 주한 미군뿐 아니라 미국 외교관의 가족 동반 프로그램 중단을 고려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블레어 전 국장은 이에 대해 가족 동반 프로그램 중단을 고려해야 할 만한 수준의 긴장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로 알려졌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가 더 이상 지명자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반도 정책에 대해 미 행정부와 이견을 보인 것이 원인으로 제기됐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은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를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로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당국자와 관계자를 인용해 30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차 석좌가 지난해 12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이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차 석좌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당국자들에게 이른바 코피 전략으로 알려진 제한적인 대북 공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폐기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는 설명입니다. 신문은 또 관계자를 인용해 차 석좌의 신원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으며 대사직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또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다른 대사 후보를 몰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아직 다른 주한미국 대사 후보를 고르지 못했다면서 적절한 후보를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찾을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빅터 차 한국 석좌 겸 조지타운대 교수를 주한미국 대사로 내정했으며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에 임명 동의를 뜻하는 아그레망을 요청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청 뒤 곧바로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이날 VOA에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 등 한때 물망에 올랐던 인물들이 다시 주한미국 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과거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해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김정은이 김정일과 달리 미국인 억류 문제를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3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문제의 침묵으로 일관하는 김정은의 의도를 알기 어려워 미국인 억류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자신의 인도주의 방북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를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등으로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미국인 억류 문제를 대하는 트럼프 정권, 이전과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What has happened is... I think there's a better structure in the U.S. government to deal with.
억류 미국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 정부가 더 나은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억류자 석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냉랭한 미북 관계 속에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북한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다음 달 열리는 평창올림픽, 이산가족 상봉, 억류 미국인 문제 등이 북한과의 대화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 문제가 이전보다 훨씬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Because Kim Jong-un, I believe, doesn't use American captives.
김정은은 억류 미국인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김정일 시절 북한은 억류 문제와 관련해 늘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 또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하면서 늘 협상이 준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미국인을 붙잡아만 놓고 있습니다. 뭔가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침묵하는 거죠. 이전과는 다른 태도인데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인 억류자 문제, 더 나아가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풀고 싶은 건지 대화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은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한국과 대화했다는 겁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길로 한 걸음 진전한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은 공교롭게도 모두 한국계입니다. 특별한 동기가 있는 걸까요?
I believe that most Korean Americans that have been detained
현재 억류돼 있는 미국인 대부분은 평양과학기술대학교 관련 인사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을 관광하거나 북한의 사업체를 돕던 미국인 중에는 한국계가 많습니다. 오하이오주 출신의 대학생이었던 오토 원비어의 경우처럼 북한이 꼭 한국계 미국인만을 겨냥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북한은 원비어를 전략의 일부로 이용하기 위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불가사의한 환경 속에서 억류 중에 숨졌습니다만 북한이 그를 어떻게 다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2013년 에릭 슈미트 구글 전 회장과 함께 방문하신 게 마지막이죠. 혹시 그 이후로 북한 방문을 시도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I have, and the North Koreans have not accepted my visit.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쪽에서 제 방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한에 가서 미군 유해 송환 문제, 북한에 친지를 둔 한국계 미국인의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 직원이 작년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다녀왔습니다.
북한이 왜 방북 요청에 답하지 않는 걸까요?
This is Kim Jong-un's regime, and I believe the entire issue of
우선 미국과 아주 나쁜 관계에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김정은이 아직 미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핵화 대화에 나서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핵 버튼이라든지 김정은을 로켓맨으로 묘사하는 등 김정은을 자극하는 행동 또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미북 관계에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제안한 남북대화를 받아들이면서 대화의 물꼬를 튼 것 같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등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킨 건 분명합니다. 또 남북대화가 안보 관련 대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들과는 계속 접촉하시는지요?
Yes, I still have periodic visits with the UN representatives.
그렇습니다.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 대사들을 방문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뉴욕에 있는 북한 대사들과 여전히 대화하고 있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군요. 인권 문제나 북한에 친지를 둔 미국계 한국인의 가족 상봉 문제 등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인 억류자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건 북한이 이들을 석방하기 위해 내세우는 조건이 이전과 달라진 겁니까? 북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한다고 보시는지요?
In the past, you were able to negotiate. The Americans were held as bargaining chips.
과거에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에 대한 협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그들을 왜 붙잡아 두고 있는지, 왜 억류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는지 언급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김정은은 미국과 관련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둔 것 같습니다. 미국인 석방, 또 미군 유해 송환, 그리고 북핵 문제 모두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라도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게 김정은의 게임 플랜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없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쌍중단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 석방과 관련해 북한과 협상 교섭에 나서달라는 요청을 해온 적은 없습니까? 또 직접 미 정부에 요청해 보신 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Well, I have told them I'm prepared to do it, and the administration.
저는 미국인 억류자 석방 문제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현 정부에 이야기했습니다. 당국도 당연히 그들의 석방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협상에 대한 반응을 얻고 싶어 하니까요.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붙잡혀 있는 미국인을 데려오고 싶어 합니다. 저는 백악관에서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를 상대로 관련 현안에 대한 자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미 정부 관리가 아닌 만큼 그들의 외교 정책을 방해하지 않고 협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화를 뒤로하고 선제 군사 공격 등을 거론하는 정책은 좋지 않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슈미트 구글 회장과 북한의 인터넷 상황도 점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슈미트 전 회장이 북한의 인터넷 사용 자유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까?
And he offered, I think, to work with the North Koreans to bring internet access.
슈미트 회장이 북한의 인터넷 접속 등과 관련해 협력할 것을 제안했는데 지도부가 상당한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거절했습니다. 인터넷 개방이 독재 정권에 미칠 영향을 생각했겠죠. 컴퓨터 교육기관 두 곳을 방문했는데 학생들은 많았고 자연스러운 실제 모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석방과 관련해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My hope is that getting the three Americans out of North Korea is very important.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에 또 다른 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 정부는 이 문제를 다루는데 더 잘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압니다. 국무부 또 FBI 등 관련 당국이 억류 미국인 가족들과 접촉하며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로부터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의 석방 문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북한 장애인들을 위한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 보고관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계속 배제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 기반시설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5월 북한을 방문했던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다음 달 열리는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앞서 미리 제출한 방북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방북기간 중 대부분의 사회 기반시설에 장애인들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15년 건설된 과학기술단지와 2016년 문을 연 평양 순안 국제공항 입국장과 2017년 2월에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마친 평양 제1기숙학교 같은 신축 건물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한 주택시설과 환경적 장벽,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생활의 모든 면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어려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의 장애인들이 계속 사회에서 배제, 격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장애인들은 쉽게 부정적 인식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지역사회와 당국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한 장애인 가정은 장애가 있는 가족을 사회에 노출시키기를 꺼리고 특히 여성 장애인들의 경우 지역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의 시설과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외소증과 정신장애 등을 가진 다른 장애인들이 별도의 시설에서 고립된 채 살고 있다는 의혹을 접수했지만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얻는데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들이 주류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제일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의 교과 과정이 일반 학교와 다르고 직업교육에 더 중점을 두는데도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장애인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전문대학을 마친 장애인들이 일반 대학 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장애인들이 입학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특히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여성장애인 등이 대학에 입학할 기회는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UN 독립 전문가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5월 3일부터 8일까지 북한 평양과 황해남도 봉천을 방문했습니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북한 방문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당국의 일부 긍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년간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북한을 고립시켜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한다는 전략인데 실패할 경우 군사적 선택지가 고려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아시아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시 순방의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설명하면서 그 첫 번째를 북한으로 꼽았습니다.
First, to unite the world against the nuclear menace pos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a threat that has increased steadily through many administrations and now requires
북한 정권이 가하는 핵 위협에 대항해 전 세계를 단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의 위협은 미국의 여러 행정부를 거치며 높아졌고 이제는 시급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북한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을 며칠 앞둔 지난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마감 단계에 있다고 주장하자 트위터를 통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후 4월에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최대 압박과 관여에는 실제로 이러한 의지가 잘 반영됐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입니다.
It is necessary for us to exercise pressur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lieves the time has com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se both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 to bring
북한의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은 국제 사회가 외교와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이 지난 세대 동안 피해왔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미국은 쉬지도 느슨해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과 함께 북한의 최고 수위의 압박을 가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접근법이었습니다. 이 접근법의 성공을 위해 사실상 가장 먼저 지목된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야말로 최대 압박의 성패를 가르는 지렛대를 지닌 나라라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겁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약속했던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 즉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사실상 유보하면서까지 북한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노력 속에서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 폭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중국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면서 북한과의 합작 사업이 중단되고 북한으로 향하던 정제유가 끊기는 등 최대 압박의 결실로 볼 만한 정황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노력은 중국을 넘어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브라이언 훅 국무부 정책계획국장은 지난 11일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모든 양자회담 때마다 북한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In every bilat, the secretary brings up North Korea. And he has done that since the time that we had reached agreement on a North Korea strategy.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내각이 북한에 대한 전략을 합의한 이후부터 줄곧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외교를 총책임지고 있는 렉스 틸러슨 장관을 비롯한 국무부 당국자들은 국제무대에 설 때마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주문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던 아프리카 나라 수단은 북한과의 관계 단절이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제시받을 정도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워싱턴을 방문한 해외 정상들에게 북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남미 나라 등을 방문해서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공식 요청할 정도로 본격적인 대북 압박 노력을 펼쳤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자국 내 북한 대사를 추방하거나 북한과의 무역을 끊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나라만 20여 개에 이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처럼 동맹은 물론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과의 외교를 통해 대북 압박에 나서는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나 대북 협상과 같은 외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이 이 외교를 다르게 해석하면서 틸러슨 장관이나 국무부 당국자들은 아직은 대화의 시기가 아니라거나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은 대화는 없다는 식의 해명 아닌 해명을 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북한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올해 초 VOA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군사적 선택지를 언급했습니다.
Well, what we have to do is prepare for a broad range of options for the president, and those include military options, and we've made no secret about that, and we'll work closely with our.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할 일은 다양한 선택지를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며 여기에는 군사적 선택지가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선 각국이 미국의 외교적 노력인 최대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지난해 12월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외교 장관들이 강하고 준비된 군대에 의해 뒷받침될 때 외교를 통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외교관들의 말에 권위와 힘이 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군이 행동을 취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도 미국의 군사력이 자신의 외교를 뒷받침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But equally with China, I don't think we have ever been as unified against this threat because China knows.
틸러슨 장관은 지난 17일 중국이 북한 문제로 인한 잠재적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연합하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외교 안보 대화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에게 당신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짐 매티스 국방장관 등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 공격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발언이나 북한이 파괴될 것, 내 핵 버튼이 더 크다는 등의 말은 북한과의 말폭탄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들은 모두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북한의 협박성 발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말폭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압박과 더불어 군사적 선택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가 열려있다는 기조를 유지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의 테이블에 앉아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고 말했고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김 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최대 압박과 동시에 대화를 언급하는 건 제재의 끝이 결국은 대화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고립시켜 그들 스스로가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한다는 겁니다.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던 틸러슨 장관도 지난해 12월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캠페인의 목적은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 president, I think, has been very clear that we are going to lead this pressure campaign. We're going to unit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e're going to keep the pressure as much as we can and increase it where possible.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열고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것 또한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에 따른 결과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대화와 협상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해 11월 기자들에게 미국과 북한이 어느 시점 첫 대화를 하기에 서로 좋다고 말할 날이 궁극적으로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상의 시작이 아닌 대화를 하는 것뿐이라면서 북한과의 대화는 협상의 출발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북한과 대화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북한과 협상을 하기 위해선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이 아닌 대화의 선택권만큼은 북한에게 넘긴 상태입니다.
Our communication channels remain open. North Korea knows they're open. They know where the door is.
틸러슨 장관은 미국의 대화 채널은 열려 있으며 북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대화를 하고 싶으면 어떤 문을 열고 들어와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스키 선수들이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북한 선수들과의 공동훈련을 위해 전세기를 이용해 방북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전세기 방북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남북한 스키 선수들이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31일부터 1박 2일 공동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선수단 등 방북단 45명이 이날 오전 아시아항공 전세기편으로 양양국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항공편을 이용하여 양양공항을 출발하여 갈마 비행장에 도착할 예정이며 1박 2일 일정으로 체류하면서 남북 공동훈련 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 항공기가 동해 항로를 이용해 방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해 항로란 육지로 군사 분계선을 넘지 않고 거꾸로 된 D자 형태로 동해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항로를 말합니다. 백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측 선수단에 태운 전세기 방북과 관련한 미국과의 협의 문제에 대해 이 건에 한해서 제재가 저촉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우려도 있었고 항공사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제재 국면이 비핵화 대화로 넘어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좀 일관되게 가는 입장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전날 판문점 연락관 채널이 언제 마감됐는지와 관련해서는 늦게까지 관련된 실무 협의가 계속됐고 마감 통화가 오늘 새벽녘에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측이 항공기 운항 관련해서 이날 이른 아침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발표한 행정명령은 북한의 항구와 공항을 다녀온 선박과 비행기는 북한에서 이륙한 지 180일 안에 미국에 착륙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북측 스키 선수들은 남북 공동훈련이 끝나고 2월 1일 남측 방문단과 함께 전 세계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박람회는 북한 선수단은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등의 선수와 임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한다고 백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북한의 핵 문제가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마틴 템포시 합참 의장이 한반도가 여전히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엄중.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난 주요 한반도 소식을 자세히 되돌아보는 시간 뉴스 포커스. 현장의 기자들과 함께 미국과 한국, 북한 내 한반도 관련 뉴스를 집중 조명해 보는 시간입니다. 각종 뉴스의 폭넓은 배경 설명과 깊이 있는 분석이 있는 뉴스 포커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낮 기온은 0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12도에서 낮 기온은 0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2도에서 낮 기온 영상 1도가 예상됩니다. 중강은 아침에 영하 26도에서 낮 기온 영하 6도 기록하겠고요. 강계 아침 기온은 영하 21도, 낮 기온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낮 기온 영상 1도, 개성 아침에 영하 12도, 낮에는 영상 2도, 사리원 아침 기온 영하 12도에서 낮 기온 영하 1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낮 기온 영상 4도, 풍산 아침 기온 영하 26도, 낮에는 영하 7도, 원산 아침 기온 영하 8도에서 낮 기온은 영상 1도가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은 영하 3도, 삼지연 아침 영하 25도, 낮 기온은 영하 9도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구름이 다소 끼겠고 동해 먼 바다에서는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0.5에서 2.5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2월 1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미국의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미 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잔혹한 속성을 보면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 위협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며칠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와 북한에서 고문을 받은 후 탈북해 탈북자를 돕고 있는 지성호 씨를 언급했습니다. 한국 스키 선수들이 31일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진행될 남북 공동훈련 참여를 위해 방북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남한 측 스키 선수와 지원 인력들을 포함한 대표단 45명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편으로 방북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측 선수단을 태운 전세기는 동해 항로를 통해 1시간 정도 비행한 뒤 북한 갈마공항에 도착해 마식령 스키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남한 국적기가 동해 항로를 이용해 방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북한 선수단은 1일 오전에는 친성 경기와 공동 훈련 등을 진행하고 2일에는 돌아올 예정입니다. 타이완 검찰이 유엔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밀거래한 혐의로 주민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검찰은 31일 성명을 내고 법관 출신인 장고하와 그의 아들을 테러 지원 방지법 위반과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여름 중국 화물선을 빌려 북한 남포항에서 무연탄을 싣고 가 베트남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선박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31일 기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워싱턴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위로 올라갈 것이라며 중기적으로 2% 부근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또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도 유지했습니다. 이에 앞서 연준은 지난 12월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를 1.2%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정례회의는 제넛 앨런 연준의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보기구 수장이 31일 파키스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프간 정보기구의 마슘 스타네크자이 국장과 와이스 바르메크 내무장관이 파키스탄을 방문해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아프간 정보당국자의 파키스탄 방문은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의 발언을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국무부의 존 설리반 부국장은 29일 아프간을 방문해 아프간 당국자들이 파키스탄 측과 만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프간과 파키스탄은 테러 사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앞서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는 지난 27일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1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직후 아프간 정부는 테러 사건의 배후에 파키스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31일 중국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베이징에서 리 커창 총리와 회담하고 1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무역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메이 총리는 중국으로 향하기 전 기자들에게 영국과 중국이 철강 공급 과잉 문제와 지적 재산권 침해 등 현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방중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과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